오늘 룻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 그 지역에 가면은 보리수확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와 관계되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룻기서를 길게 읽도록 자매님한테 부탁드렸거니와 자세히 들으면 무슨 드라마인데 너무나도 기구하고 슬프고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죠. 룻이 나오미를 즉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하는 그 표현들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우리들한테 확 다가오는 엄청난 구절입니다. 이 룻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스러운 장면들을 이미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그림으로도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기도 한데 이게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전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룻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칠칠절, 그 유월절 지나서 일곱 주간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입니다. 이때가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인데 이스터죠. 이스터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50일을 계산한대요. 역시 49 더하기 하루 하면은 오늘이에요. 오늘이 오순절이 됩니다. 오자가 5라는 뜻이고 수는 10이라는 뜻이니까 5 tens. 그렇게 해서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같이 이날을 셀리브레이션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룻기서를 읽어요. 뭐 별로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유월절이라는 그 개념이 있으면은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50일째 되는 날에 자기들이 어디에 도착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도착하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날을 축하하고 기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룻기서를 읽을 때 뭔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토라를 받았고 룻기서를 읽을 때는 뭔가 받겠죠. 그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룻기서를 읽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리 혹은 밀 수확하는 기간이 딱 이때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룻기서를 읽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룻이 어떤 남자로부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재혼이죠. 오늘 읽었던 구절에는 첫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재혼하는 그 남편 이름이 보아스인데 보아스에게서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 누구냐 하면은 그 손자가 다윗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어떤 의미를 또한 전달하고 싶은가 하면은 다윗 왕의 계보에 있어서 룻이라는 여인이 있다. 오늘 제목처럼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의 할머니가 이방인이라는 그 메시지도 약간은 전달해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스토리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옛날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냐를 회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유대인들이 다윗 왕의 계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민자로서 유대인의 회, 유대인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옛날에도 말씀하셨듯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들도 허입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됨, 이러한 메시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도 이 주제를 가지고 팝 뮤직이나 크리스찬 뮤직에 다 이 가사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저 하늘의 허리케인과 같아. 그 허리케인이 언제 올지 나 모르겠는데 그 기쁨과 꿈과 그 기억들이 다 허리케인에 다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은 배고픕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는 기근이다. 나는 아름다움을 내가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심기는 심고 씨는 뿌렸는데 그 사랑이 싹도 나지 않고 자라지도 않더라. 무릎을 꿇고 한번 궁리해보니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무슨 꿈이지? 라고 이렇게 다 조각을 이렇게 맞추어 보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 이게 그 이야기구나. 아마도 You and me, me and you. 나오미와 룻. 룻과 나오미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인 것 같아. 그 언어들 밑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 그 허리케인으로 우리 현대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죽고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 세 명만 남아있는 그 가정. 그런데 오늘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반은 빠이빠이 엄마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지요. Where you go, I will go. 시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시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표현되는데 이런 건 어때요? 시나리오 작가가 드라마로 이렇게 쓴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공돌이 출신이라 가지고 이때까지 몰랐는데 새롭게 인문학이나 문학적인 그런 데 눈이 떠가지고 사람이 좀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국어 공부하듯이 분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의미, 떳떳떳 가리키는 바 도식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죠, 제가.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볼 때는 관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제가 룻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주인공은 룻이 맞아요. 그러나 전달하는 메시지에 있어서의 주인공, 주제는 룻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룻긴데 룻을 중심으로 보도록 우리가 시선을 집중했는데 막상 보니까 누가 전면에 등장하느냐? 나오미라는 것이죠. 왜 이 나오미가 이게 주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나오미는 며느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표현들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 한 가족이 이렇게 남자들이 다 죽고 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자들이잖아요. 부인들이고 와이프들이고 그 다음에 재산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재산 그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빚이 더 많다라는 거죠. 갚아야 할 빚이 많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빚을 안 갚고 그냥 죽으면 됩니까? 빚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손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 시스템은.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되는 그 재산은 법적으로 말이 맞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빚은 내 몰라라 할 수 있느냐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가난하고 가족이 망한 이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돼요.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주인의 손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내 소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을 무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업은 뭐 Enterprise라는 우리 회사 기업이 아니고 재산 이런 뜻입니다. Possession, 재산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무르다라는 것은 상속한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기업을 무르다. 재산을 물려받는 거는 오케이. 그건 뭐 다 뭐 받으면 되죠. 뭐. 그죠? 근데 빚 어떻게 돼요? 빚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청산한다는 뜻이죠. 갚아야 된다. 나오미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처지에 돼 있다는 거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오미와 룻, 이 여인들과 빚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물려야 된다. Redeem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기업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1세대 2세대 이제 돌아가시면 기업을 물려받는 그 물려하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채무도 물려받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죽은 남편들이 소유주인데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남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와이프들도 하나의 possession이에요. 가지고 있는 하나의 property인데 물려주든가 물려받든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것을 마음에 가장 큰 주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주인공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기업을 물려받는데 거기에 해결되는 그 중심 인물은 나오미가 해결을 받는 것이지 룻이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잘 아시겠습니까?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것도 이방여인 룻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더 신빙성 있게 증명하는 이 본문이 있어요. 룻이 보아스라는 그 부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오벳을 낳았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는 룻이 아기를 낳았다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 젊은 사람 룻이 아기를 낳았다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문제예요.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자신들이 이제는 누군가가 물러줄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들은 완전히 패가망신이 되는 건데 이 패가망신된 뭐 실제는 어느 정도 패가망신되었죠. 이 가정이 리스토어하는 그 주체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는데 룻은 하나의 또 다른 이방 여인으로서 왕의 조상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만 기업 물을자로서는 나오미 중심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혹은 비참한 이야기 혹은 이 놀라운 큰 이야기들이 문학적으로 범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나오미가 문제의 발단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피난 갔다가 이민 갔다가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 둘이 다 죽고 며느리와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돌아오는 마을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나중에 다윗이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즉 유대 왕국이 세워지는데 궁극자의 고향이 되고 그 다윗의 계보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도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스토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스럽지만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그러한 스타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참 이쁘죠. 이것은 이제 칼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성화라 해가지고 그런 걸 가져오기는 좀 못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색칠하기 좋게 하는 그 주일학교 교재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 루시 보리 이삭 수확하고 일부러 남겨둔 나머지를 줍고 있는 모습이고 저 멀리 있는 남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저 여인을 보고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물으는 그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하면은 한 가정이 그렇게 망가뜨려지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기에 써 있는 저 남자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은 보아스가 이 가정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권리자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권리자한테 가서 이 보아스가 말을 거는 거예요. 이 가정을 구제할 수 있는 친족인데 그래 네가 하겠느냐? 네가 포기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가정을 구제하고 회복시키는 건 돈이 좀 꽤 많이 드는 거니까 그 사람이 좀 가난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오미의 가족을 돈을 주고 사서 어떻게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보아스가 돈을 주고 삼, 그렇죠? 기업 무르는 일에 직접 뛰어들 그것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룻기서 2장, 3장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도 주인공은 아닌 것 같고 룻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주인공인데 메시지의 주인공은 나오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는 한 가정이 망가지고 회복됨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망했다는 것은 그 가정이 죽었다라는 뜻이고 그 가정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소유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회복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연출을 하는 감독자이십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면은 나오미라는 어떤 개인에 집중하기는 하지만 나오미가 항상 자기에게 투사가 되게 되죠. 아, 저게 내가 되어야지. 무대에 올려져 있는 그 드라마 속에 룻을 딱 봤을 때 아, 저 여인이 참 아름답구나. 아, 저 여인이 참 기구하구나. 아, 저 여인이 이방인이구나 라는 생각은 1차적으로 하지만은 아, 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화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무대를 연출하시면서 여기서 보여주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는 이제 우리들한테 지금 이 시간 현재에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민족, 우리나라로 한번 연결시켜 이야기하고 싶어요.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우리 한국. 한국을 오래전에 떠나신 분은 이제 옛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런 현충일입니다. 미모리얼 데이죠.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으로 치면 현충일 하면은 뭐 가장 가깝게는 아프가니스탄 워, 이라크 워, 베트남 워, 그리고 코리안 워, 더 세컨드 월드 워. 미국이 참여한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다 기억하고 그분들을 메모라이즈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충일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남쪽에서 왔어요. 희념식에 참석하는 대통령이나 모든 그 정부 요인들의 축사나 그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나 뭔가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기념하느냐? 남한 군인들이에요. 북한 군인을 셀리브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이민 와 있어 가지고 남한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북한에서도 우리보다 더 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죽은 사람을 우리가 메모라이즈 할 때 남한만 메모리하는 현실을 보고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아파하고 서럽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슈가 루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루키에서 나오는 스토리는 가족이 단순히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갔다가 거기서도 또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는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쪼개지기 전에 오리지널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 저쪽은 북. 그러한 갈라치기한 구조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의 또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과장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자리에 한 만 명이 모이는 한인들의 집회라고 합시다. 그 만 명이 모여서 뭘 하는 거면 아 우리도 현충일 지키자. 9,500명은 남한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기 북쪽에서 그 탈북민도 오고 미국에 많이 오잖아요. 그럼 한 5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같이 현충일에 셀리브레이션 한다고 쳐요. 선녀를 위한 묵념이라고 했는데 그 묵념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상상력이 남한 쪽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저 북쪽에서 여기 미국으로 이민 오신 이민자 그분들은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를 두고 묵념하는가? 어떤 쪽, 남쪽이냐 북쪽이냐 두고 묵념하는가 한 번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내 경험 속에 나의 또 다른 반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려면 내가 이민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제가 아직까지도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그러면은 전혀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요것도 묻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민자로서 여기 왔을 때는 이민자,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이다. 상처로론 더 이상 오래가게 남겨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많이 읽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로마서 하면 좀 잘 모르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근데 로마 사람이라면 외국인이 아니고 그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한테 쓴 편지. 거기서 현안들이 뭐겠어요? 어떤 것이 제일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핫 이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이민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절반은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아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만 당시에 유대인들만의 크리스천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인으로서 즉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다툼이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냐? 둘이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너희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 되게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입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틀려가지고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파트가 있는데 당신은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의견이 다르구나. 확인하고 로마서가 우리들을 가르는 데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신약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신명기의 6장의 4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본로 하는 아주 뭐 평이한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 분 하나님은 지금도 유효하셔서 나오미, 룻, 이방 여인과 유대 여인이 하나가 되고 이전에 있었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을 물려받고 그 유산은 기쁨과 행복과 축복 이것을 공유하는데 로마서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항상 흘러나오고 오늘도 저희들 세길교회도 오순절이 되어서 이방인 룻을 향해서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그런 뜻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들의 주제이고 화두이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룻기를 한번 스트레이트로 한번 읽어보세요. 4, 5분이면 집에 와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